오늘 우리가 살펴볼 227문답,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십계명을 요약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쭉 10주 동안 살펴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요약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시면 224문에서 율법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해도 인간들은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14문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했지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225문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능력 밖의 요구로서 과연 우리의 능력에 지나치는 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제기했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신자의 선행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226문에서 율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곧 일반적인 자연인에게 대해서 명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신자들에 대해서 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자연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지킬 수 없으니 일반적 자연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로부터 제외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켜행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짐승도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 그랬죠. living soul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 네피시하야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 두고 적용하는가 하면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요. 그러나 전도서 말씀대로 동물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혼만 위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죠. 이런 면에서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율법을 다 지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동일한데 과연 이런 차원에서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227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226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이처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율법 역시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이중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생각하고 227문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도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까? 예. 227문은 이 율법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율법을 계시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바리 로마서 2장에서 말한 바대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법이고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법이라고 우리 청교도들이 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충고하지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자연인들이 이미 다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사건이 나타나면 그것은 나쁘다,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칼을 겨누어 심각하게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정죄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가? 율법의 대명제가 뭡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복음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지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타락한 인생이요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봐주지 않아요. 검사처럼 정죄하고 판사처럼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율법은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는 의무감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그 의무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왜 율법이 죽이는 것입니까? 목표는 제시하는데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지켜행할 수 없는 무능한 자에게는 정죄와 또 심판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자연인들에게 수행하는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227문에서 진술한 다음 228문에서는 그렇다면 신자들에게는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고 말을 했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7문 마지막에 진술한 다음에 228문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묻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율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능력을 강구하도록 권면해 줍니다. 동시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불의한 존재임을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셋째로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붙들어 놓는 굴레와도 같습니다. 신자에게 율법이 수행하는 세 가지 직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를 통해서는 결단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도록 준비시켜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핵심 원인은 무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롭고 또 자신의 판단은 정확하고 자신이 추론하는 논리가 정당하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방식과 자신의 생각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참 깨닫게 되면 겸손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만약에 겸손함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율법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회심할 때 깨닫기도 하지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보다 악으로 더 이끌려가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빼놓고 그저 예수 믿음에 무병장수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한 사람도 회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교도가 율법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천국의 양치기 개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양치기 개가 하는 일이 뭐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몰아가는 거지요. 바로 그 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달아서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자가 알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율법이 요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조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나 누구에게든지 순종을 요구하고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도 인간의 능력 바깥의 요구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타난가 하면 누가복음 17장에 잘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7번이라도 같은 죄를 짓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3-4번만 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지요. 그때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이 7번 일어났는데 7번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율법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붙들어 놓습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119편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병행기죠.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나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뜬구름 잡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과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선에서 이탈하게 돼요.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갈 때 좌우에 뚜렷한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229문에서 이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자랄지라도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렇죠? 거듭난 사람도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죠? 지난주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선을 행해도 율법을 지켜도 지극히 적은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이델베르크 의원자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자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지요. 그 사실을 전제로 이제 229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덧없는 삶의 날 동안 율법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거기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며 또 날마다 진보해 나가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쭉 읽어보다가 부담이 되면 요즘에 뭐 요즘에 이런 삶 사는 거 이거 과연 가능하냐? 요즘 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다 뭐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와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거짓 복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행할 의무로부터 벗어나니까 어때요? 쉽잖아요. 신앙생활이. 항상 정죄로부터 노임받는 그런 시원함만 경험하도록 만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율법의 제3용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의 복음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229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분명히 성취할 수 없는 자지요. 그럼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수준을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실이 모순되어 보여요. 왜냐하면 실력 없는 자에게 완전을 요구하니 얼마나 모순되어 보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루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저를 제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던 루터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말을 교회 역사에 남겨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보다 당위성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지만 웨슬리안처럼 완전주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전을 향해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했지만 부자 청년은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선을 들었던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삶의 내용으로 근접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그저 뭐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뭐 병 고침 받고 여기에 이제 늘 머물러 있으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묘연한 일이 되고 마는 거고 사실은 이런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한 총체적 문제를 조국 교회가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30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한 완전한 규범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수 외에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영역을 벗어나 새롭게 시도하는 행위를 무익하다고 판단하시며 이를 거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외에 다른 재물을 흠행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율법 자체가 모든 선에 대한 완전한 규범을 과연 담고 있는가? 과연 또 다른 어떤 규칙이나 아니면 개정된 어떤 내용이 첨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정경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66권의 성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만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요즘에 뭐 이런저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또 다른 비밀한 어떤 계시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다 거부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모든 규범을 율법이 담고 있다고 말했죠. 미가서에 보니까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랬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율법에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모든 선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율법 자체가 여러분들이 각기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상 가운데 그 세세한 처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한 규범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 IT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안에서 백신 문제까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정판을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좀 부족해 보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타락한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심리가 생기죠?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자신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하기를 바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예요. 인간의 죄성을 뭐 다른 데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군을 만들어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지휘 수준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지혜에서 짜낸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치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 여기 보니까 언약의 가장 근본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을 때 외적으로 드려지는 번제, 희생,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사시는 동안 주를 경외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삶을 살아감이 없이 아무리 제네바 요리문답 시간에 늦지 않게 나오시고 주일 밤예배 나오시고 고전읽기 나오시고 다 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사실은 이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장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주 일상적 삶의 영역이에요. 직장 상사를 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실타래처럼 꼬이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체결될 때 율법으로 상징되는 이 십계명을 주셨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레미야 기자가 예레미야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23절에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는 독특한 경향성을 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어떤 마음에 본인이 깊이 새벽기도할 때 기도했는데 뭐 나에게 어떤 귀를 통해서 뭐 들려주셨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어떤 경험들을 좀 더 이 기록된 말씀보다 앞세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죠. 당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속이 다 까발려지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객관적인 삶의 표준이 없어지게 되고 모두가 다 제각각 성령의 계시 혹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간혹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신자에게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요,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토마스 베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칭의를 받은 사람의 길잡이요 스승임을 나는 인정한다. 성령이 뭐라고요? 의롭다를 받은 사람의 길잡이요 스승이라는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분은 율법과 증거판에 따라 그들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시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마치 칠판에다가 쭉 설명을 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율법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자연히 모든 계명은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율법 폐기론주의입니다. 율법의 안내를 무시하고 사랑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자율주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잘 아시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 일을 어떤 것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율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면 율법이 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전혀 율법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231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행한 훈계, 충고, 명령 그리고 권면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율법의 해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율법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이탈시켜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231문은 사도들의 훈계와 충고, 선지자들의 교훈, 권면 이런 것들을 율법의 해설에 해당되는 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해서는 이사야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오히려 이미 선포된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는 그리하여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쓴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면을 무엇으로 읽어야 되는가 하면 율법의 해설로 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강우사님도 에베소서 4장 이하를 쭉 강의하면서 십계명의 내용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항상 이런 계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성경 자체를 율법의 해석이요 적용의 책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32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율법은 각 개인들이 해야 할 소명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서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할 책무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율법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속에 요약하여 기입해 놓으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 도처에서 이를 다루고 계십니다. 율법이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될 책무를 뭐라고 말했죠? 추론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면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복잡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한 삶으로 상황으로 펼쳐져 나타나는 것이 그게 바로 잠언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개별적인 삶의 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상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은 명제적 진리라 그래요. 명제적 진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딱 두 가지예요.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무엇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거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서는 안 되고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댄다. 이거예요. 이 가르침이 때로는 명령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러티브 이야기로 나타나는데 그 좋은 예가 에서의 예인 것입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죠? 이방 여자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시켰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예 자체가 율법에 대한 해설이요 적용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많은 신뢰들은 신약 성경의 교훈이 되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신약의 명시적 내용에 그 좋은 예를 뭐 이상한 예화집에서 찾지 않고 바로 이런 구약 성경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구약 신학자 벤게 메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분께 연결되어야 되며 어떻게 서로 간의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관심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대를 율법과 규례, 율례 속에 열거하셨다. 그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율법 속에 잘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명제적 진리인 성경 말씀에서 현실적 진리를 추론해내는 것이고 그 추론해내기 위해서 주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232문에서 주님께서는 율법 속에 요약하여 기입해 놓으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 도처에서 이를 다루고 계십니다. 라고 마지막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